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사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0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므온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라.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피부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 도와주어라.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가방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 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할 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슬러 들고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마을로 가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르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시는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들을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부터 타락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의 서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창조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창조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도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걸쳐 나오는 우주의 창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보통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이런 순서로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날짜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히브리 날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저녁 시간과 낮 시간을 합쳐 하루 24시간 하루입니다. 이번에는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방금 아주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창조 첫날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물질의 기원에 대한 인간의 모든 이론을 배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이론을 배격합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창조는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여러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태초에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불가지론을 배격합니다. 불가지론은 아무 의미 없이 지구가 돌고 있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계획된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물질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물질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운명론을 배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관여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론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으며 신이 그 만물이라는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기 그 이전에도 계신 분입니다. 창조론은 또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처음 3일 동안 하나님은 나중 3일 동안에 지으신 것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가 여섯째 날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사실은 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므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지사항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최소한의 금지사항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는 아담의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선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없었고 그에게 어울리는 배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했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왜 아담에게 이끌어오셨을까요? 아담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남자의 내부. 여기서 남자의 내부를 자궁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내부에서 여자가 나온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몸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으로 여자를 지으시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남자 곁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부분을 취해 남자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결했고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들이 순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므로 에덴 동산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에는 네 가지 단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온갖 종류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 그들을 굴복시키는 권한,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권한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들어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이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가진 감수성의 특성상 영향을 받기가 더 쉬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뱀과 여자의 대화를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시기하는 분이라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사탄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그전에 그 나무를 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순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몸을 제대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일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녁 선을 할 때 늘 그러셨던 것처럼 동산에 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정직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담이 바로 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그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핏 들으면 아담의 이 대답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의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와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탄이 그들로부터 세계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자 후손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후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그들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산에 들어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를 유혹한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여자의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말해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다고 아신 거야.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는 왜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교만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 교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와 그에 대한 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렇듯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유혹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은 그런 교활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지배를 받고 그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타락했을 때는 네 가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첫째, 순결성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시도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넷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분리되는 것이며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시는 걸 봅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구속의 약속에 관한 후속편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여자 후손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구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그녀의 후손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덮어주는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 어린 양이 희생되어 모든 사람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예표를 그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속은 생명과 그 죽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살다가 죽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반복이 구속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갈등과 전쟁은 여자 후손과 뱀 후손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궁극적인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여자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 여자 후손이 승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뱀 후손이 결국에는 여자 후손에게 어떻게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네가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네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질로 생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목적을 가르치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초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와 적용을 주님을 따르는 천국 시민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복음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계율을 지키기 위한 힘겹고 어려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몇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말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실체요 사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구를 십자가로 만족시키시고 폐하여 졌습니다. 옛 계명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7장 18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장 9절에 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은 구속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피를 헛되게 여기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의 정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심했던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는 비난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 후에 가장 사실적으로 복음의 사람들에게 폐해진 율법 조항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의 법인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은 주님께서 폐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시편,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을 정리하면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볼 수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도 역시 주님의 날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오순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날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같은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날, 즉 예배의 날이 되었고 연보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계시록은 받은 날도, 계시록을 받은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율법의 조항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해가 불가능한 법이고 지킬 수 없는 종교 계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에는 율법에 대한 자세를 봅니다. 이 말씀에서는 말씀의 불변성과 함께 율법 속의 의와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의를 비교하면서 율법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의라면 당연히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작은 점 하나가 있고 없음에 또는 띄고 붙임과 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문 보면은 큰 대자가 그런 예죠. 오른쪽 어깨에다가 점을 찍으면 개견자가 되고 밑에다가 점을 찍으면 클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교훈은 결코 가감할 수 없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 말씀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데서 더 무게를 가집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상관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오건 안 오건 모두 귀중한 생명의 말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있게 가르치는 자세가 바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 4절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이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들리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 속에 사는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두려운 경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드디어 옛 계명과 새 언약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6계명과 복음 속에서 삶을 비교하고 이런 입장에서 옛 계명보다 새 계명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계명은 결과로 심판하지만 새 계명은 죄의 근원부터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르칩니다. 천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움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곳, 그곳에 들어갈
신령한 사람으로서 미움을 갖는다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로부터 생겨난 미움은 하나님의 성령의 산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우리의 선이나 의가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도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형제와의 관계가 별개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나 제물 모두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형제 자매들과도 당연히 화평을 이루어야 함도 이 교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 송사의 문제도 사랑의 법에 의해 사는 천국 백성에게 합당치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언제나 법으로 쉽게 가려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법은 의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가능한 한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분명히 이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가르침과 당부는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역시 바울사도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서 율법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완성된 복음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즉 형제와의 관계에 비로소 화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법, 성령을 의지하여 완성된 복음 속에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율법의 요구가 채워져 그러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자라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